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가을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이 풍요롭게 느껴지는 9월 21일 주말 아침입니다. 고국의 명절 추석을 여기서도 함께 느꼈던 한 주간이었죠. 가을 하늘만큼이나 풍성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제가 편지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66세의 뉴저지 주민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 약값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메디케어와 약값 플랜을 갱신해야 한다는 소신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혼란스럽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 예. 지금 66세니까
네.
작년에 메디케어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네.
메디케어 파트 C와 그 다음에 약값 플랜 파트 D를
네.
갱신해야 할 때가 되니까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
지금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하고
네.
약값 플랜의 그 보험회사들에서 지금 아마 편지들이 다 오고 있을 겁니다.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갱신을 이제 내년도 새로운 플랜을 갱신하기 위해서
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네.
다 바꿔야 됩니다.
네, 네.
이제 바꾸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네.
일단은 편지를 다 바꾸고 있으니까
네.
좀 혼란스러운 거죠.
네.
중요한 거는 메디케어를 갱신해야 된다는 소신이 받으면은
네.
혼돈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메디케어 오리지널 파트 A와 B는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보험.
예.
보험하고, 메디케어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네.
한 개 플랜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커버하고 있는 플랜.
네.
그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면서, 그게 파트 C입니다.
네.
근데 이 플랜. 이 플랜은 10월 15일부터 이제, 갱신을 내년도 플랜으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혼란을 가져올 거고
네.
갱신을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이
네.
예, 불편이 없으면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또 그 리뉴얼을 해줍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 갱신 액션을 전혀 못 취했을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네.
다른 플랜으로 선택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세컨더리 보험을 취소하고 난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겠다.
네.
또 그러면 또 그때도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그 보험 세컨더리 보험을 취소를 하게 되면은
네.
메디케어 AB,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난토로 다시 돌아오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메디케어만 갖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D는 약값 플랜인데 이거는 메디케어 파트 A만 있든지
네.
또는 B만 있든지 또는 AB가 다 있든지 간에 누구나 다
네.
일단 메디케어가 있으면은 파트 D는
네.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가입을 못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붙는 그런 플랜입니다.
네.
네, 한 달 늦는데 한 1%, 1%씩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료는 소셜 시큐리티에서 삭감돼서 나오죠.
아예 제하고 나옵니다.
제하고
나옵니다.
네. 공제하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다 파트 C나 파트 D가 메디케어 책자에 지금 내년도 2025년도에 메디케어 책자가
네.
올 겁니다. 지금 오고 있든지 아니면은 아마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 책자 뒷면에 보면은
네.
플랜들이 다 있습니다. 파트 C의 플랜도 다 있고
네.
그 스테이트 자기 스테이트에서 허가된 플랜들이 다 리스트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파트 D 약간 플랜도 그 리스트가 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적당한 걸 자기한테 알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플랜을 정해지면은
네.
그 플랜 컴퍼니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 컴퍼니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갱신을 하면 됩니다.
네.
어려움이 없습니다. 파트 D는 약간 플랜인데 파트 D가 필요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네.
만약에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파트 D 플랜이 필요가 없고
네.
파트 D 메디케이드에서 주는 벤치마크 약간 플랜이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그 플랜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 갱신을 하게 되면 되고 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저지의 경우는 뉴저지 PAD 약간 플랜
네.
그가 있으면은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이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아까 얘기한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네.
약값을 포함하는 플랜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이 포함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별도로 파트 D에 대한 리뉴얼 그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네.
다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거나
네.
또 플랜이 어떤 플랜에 대해서 모르서 잘 몰라서 상담을 필요하면은
네.
지금 시중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보험회사들
네.
회사들이 이거 다 취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상의해도 되고
네.
또 AWCA에 전화하셔서
네.
상담을 해서 가이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갖고 있는 메디케어 플랜 가운데 난 그냥 올해랑 똑같은 거 갈 거다 하는 분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똑같으면
네, 네.
그냥 지금 편지가 와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두고 대답도 안 하고 있으면은
네.
보험회사에서 그냥 자기들이 자동적으로 리뉴 시켜버립니다.
네.
리뉴 갱신을 시켜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플랜에 조금 불편해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네. 분은 이번에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66세 뉴저지 주민께서 이렇게 이제 메디케어 때문에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저희 AWCA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 인펄슨 대면 혹은 전화 상담하고 계십니다. 전화로 상담을 해 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먼데이에서 프라이데이까지 AWC에서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워킹으로 오셔도 되고 또는 상담이 좀 필요하다 싶은 거는 반드시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셔서 시간을 정하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WC는 뉴저지 버긴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항상 오후 5시까지 Monday through Friday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67세의 시민권자입니다. 최근에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메디 플랜을 가입해야 한다는 편지가 왔는데요. 무슨 플랜인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 이분도 이제 67세니까
예.
메디케어에 대한 그 경험이 많지 않은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메디 플랜을 가입을 해라. 이렇게 지금 연락이 왔는데
네.
이분 지금 여기 질문에는 말씀을 안 했는데 캘리포니아의 주민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메디 플랜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플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어떤 거냐 그러면은 네.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는 분들은 두 가지 다 베네핏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두얼 베네피셜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에게는 예. 그 메디케이드에서 주는 MCO 플랜, 네. 메디케이드에서 주는 인슈런스 플랜이 자동적으로 롱텀 케어를 커버하는 그런 플랜으로 돼 있습니다.
네.
뉴욕도 그러는데 네. 캘리포니아도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합류해서 한 개 플랜으로 만들어 놓은 롱텀 케어 플랜처럼 만들어 놓는 플랜이
네.
바로 메디 플랜이라 그 말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건 캘리포니아에 있는 플랜입니다.
네.
예,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네.
마치 그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처럼 메디케어 커버까지 포함을 하고 또 나중에 널싱홈을 가야 된다든지 뭐 홈케어를 받아야 된다든지 롱텀 케어까지 네. 커버해 주는 플랜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메디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지금 그렇게 플랜으로 가입을 하라고 연락을 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 플랜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그 플랜 하나만 가지고
네.
어디까지 이제 닥터 오피스 병원 이런 데 가서 이제 통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메디메디 플랜은 약값 커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입을 해 놓으면
네.
아주 본인들에게 편리합니다.
네.
65세가 넘어서 이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레귤러 메디케이드.
네.
레귤러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있으면은 메디케어도 있고 메디케이드도 있는 격이 되잖아요.
네.
이때 가지고 있는 메디케이드의 자격은
네.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을 다 충분히 커버하고 이제 가능한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디 플레인으로 바로 바꿔도
네.
아무 지장이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네.
그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서 플랜을 메디메디 플랜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이거는 그러면은 뭐 메디메디 플랜을 바꾸고 하는 거는 뭐 전혀 힘든 문제는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네.
전화해가지고
네.
아마 애플리케이션 보내주든지
네.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라 그러든지
네.
뭐 지시를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듀얼로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 있나요?
예,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자격이 있으면 메디케어를 받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인컴이나 자산이 부족하면은 적으면은
네.
그러니까 개인일 경우에는 한 달에 1255불 인컴이 미만이고 부부일 경우에는 1732불 미만이고
네.
또 은행의 자산이 개인일 경우에는 4000불 또 부부일 경우에는 6000불
네.
미만이면은 레귤러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럼 메디케이드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메디케어도 있고 메디케이드도 있고 두얼 베네피셔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는 플랜들입니다.
네.
뉴욕 스테이트도 이런 분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네.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그 MCO 플랜이 롱텀 케어를 커버하는 인슈런스 플랜으로 바로 바꿔집니다.
네.
의무적으로 바꿔야 돼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널싱홈도 별도로 신청 없이
네.
그 인슈런스 카드 가지고 널싱홈 가고 또 홈케어도 그걸로 받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레귤러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자동적으로 플랜을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듀얼로 갖고 계신 베네핏을 두 개 갖고 있으면 사실은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다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네.
뉴저지의 경우는
네.
이렇게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처럼 한 개 플랜으로 두 개가 합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조금 다릅니다. 듀얼 스페셜 니드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보험회사의 플랜이 별도로 정해져 가지고 네. 어,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커버하는 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합병되는 네. 그런 플랜으로 하는 인슈런스가 따로 있습니다.
네.
한 인슈런스 회사가 지금 3개인가 되는데
네.
어, 그 플랜 중에서 선정을 해서 본인이 선택하면 되고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뉴욕의 경우는 네. 모두가 다 메디케이나 메디케이드가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 벤티지 플랜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플랜으로 되는 것처럼
네.
예, 또는 메디메디처럼
네.
이렇게 플랜으로 바꿔야 됩니다. 편리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자 이렇게 편리한 플랜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궁금하시거나 아직 이렇게 준비가 안 되셔서 앞으로 뭐 65세가 되실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62-1665 AWC 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AWC에서는 상담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 대면 혹은 전화 상담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항상 상주에 있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상담 또 아니면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CA 가을 건강 프로젝트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만물이 익어가서 열매를 맺는 가을이에요.
네. 그 하늘은 높고 네. 그 말도 살찐다는 천고마비 계절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고 한 반면에 일교차가 네.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뭐 감기라든가 뭐 식중독이라든가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은 네. 이 식중독에 대해서 특히 이제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요? 네. 조금 생소합니다.
네, 네. 네. 우리가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면은 네. 사람의 장과 또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크기는 매우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식중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이제 번식이 떨어지는데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지금서부터 이렇게 차가운 기운에 오히려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철에 식중독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증상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뭐 식품이라든가 음료를 섭취하게 되면 감염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쉽게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퍼지기도 하고 또
네.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네.
전염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네.
이렇게 가을, 겨울철에 감염이 높은데요.
네.
증상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잠복기라고 하는데요.
네.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나 이틀 이 시간에 잠복기를 거치면서
네.
이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메스껍고 구토가 나고 또 우한 복통 설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근육통이라든가 권태, 두통, 발열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어린애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토가 굉장히 흔하고요. 성인은
네.
이제 설사가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설사가 마치 물처럼 이렇게 폭포처럼 한꺼번에 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경우 굉장히 좀, 좀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끔은 피가 섞인 거나 점액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는 탈수 증상이라든가 복통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네. 뭐 그러면은 이런 이제 노로바이러스 같은데 걸리면은 일단은 위나 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도움이 될까요?
일단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뭔가 많이 드시려고 하면은 더 설사에도 복통에도 문제가 되고요. 일단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일 텐데요. 일단은요, 이렇게 죽의 형태로 노로바이러스 걸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설사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고 체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그냥 죽. 네, 우리가 식은죽 먹기라고도 하는데 죽을 흰죽이라든가 소화가 잘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소화기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양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너무나 맵거나 짠 그런 자극적인 종류의 죽보다는 그냥 흰쌀죽. 네, 또는 호박죽 정도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바나나는 소화도 되게 잘 되기도 하고요. 바나나 안에 이 칼륨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칼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 밸런스 유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나 빵 같은, 그런 소화에 부담을 주는 간식 보다는 이렇게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이 체액 손실도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지만 영양에도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쇠고기 미역국이라든가 아니면 곰탕국을 이렇게 끓이셔서 그 국물을 드시는데요. 가능하면은 이게 죽부터 그러니까 미음부터 죽 요런 형태로 그다음에 이제 반유동식, 유동식 이런 단계로 가신다면은 소화를 돕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바이러스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전염이 된다 그러셨는데요.
네.
보통 한번 걸리면은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나 가질까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일주일 이내면은 좋아집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일으키거나 하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 영향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로바이러스가 내가 좀 조심해서 이런
네.
바이러스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네.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요, 우리 모든 바이러스는요, 손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손 씻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 또 아기 기저귀를 교체한다거나 식사 전 또는 음식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손을 씻는 방법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사이사이, 뭐, 손톱, 손등, 이런 것들을 비누를 사용해서 충분히 20초 이상 씻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사실은 이 땅에서 자라는 그런 채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토양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씻어주셔야 될 텐데요. 음식물들은 음식 재료의 중심부의 온도가 적어도 75도 이상 되도록 하게 해서 속까지 충분히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다고 하실 때도 특히 이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끓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이 어떤 이렇게 그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주변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잘 씻고 세척하고 살균해야 하고요. 그리고 질병 발생 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그리고 한번 뭐그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그 장염에 걸렸다 그럴 때는 화장실 청소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토했거나 또는 설사를 했거나 그 주변에도 그 바이러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구토물이나 이건 폐기하고 주변을 청결해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된 사람은 회복 후 3일 동안 음식을 사실 너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의해서 오염된 식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폐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한 번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네. 위생관념이 좀 더 예전보다는 더 철저해지셨는데
그럼요. 네.
정말로 화장실 사용하신 이후에 손 닦는 거 네. 내 손은 깨끗하겠지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요즘 네. 이제 뭐 일교차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지금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네. 이런 시기에는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서 식중독도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철인 이 가을철에는 살모넬라라는 균에 의해서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가능하면은 삶고 예, 열에 의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 냉장고에 있다고 해서 뭐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식품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식중독 균이 같이 증식되고 성장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이 살모넬라균에 우리가 네. 오염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큰 대형 사건이 있었었는데 식중독이 났었었는데요. 네. 냉면에 의해서 식중독에 걸렸는데 네. 사실은 냉면은 우리가 뭐 삶고 네. 익히고 하는 과정에서 균은 죽지만 조리원이 네. 네, 계란을 만지는 과정에서 이 손에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 껍질에는 엄청난 그런 병원균이라든가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음식을 하시고 특히 이제 계란 껍질을 만졌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손도 잘 씻으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척한 그 싱크대도 그 주변도 깨끗이 하시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저희가 혹시 노로바이러스를 특별히 일으키는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히지 않은 음식이라든가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익혔다라고 하지만 네. 이런 그 음식 중에서도 일교차가 심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또 이렇게 더 발생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항상 냉장 보관하시고 또 다시 음식을 데피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익히고 삶고 네. 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장염이 있을 때는요, 너무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설사를 한다고 해서 지사제를 먹으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쁜 균이 있어서 빨리 이렇게 몸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인데 네. 오히려 지사제를 먹어서 이 몸 안에 이제 이런 균들이 많이 있다면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아니면 또 지사제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임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